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방사선 화학 생물학 방호군의 총책임자인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과 부관이 17일 오전 모스크바 남동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조사위원회 스베틀라나 페트렌코 대변인은 이날 모스크바의 라잔스키 대로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입구 근처에서 전기 스쿠터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졌다고 발표하고, 이 폭발로 키릴로프 중장과 부관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출근길에 나서던 중이었던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키릴로프 중장 부관의 신원이 일리아 폴리카포프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위원회 모스크바 지부가 이번 공격에 대해 형사수사를 시작했고, 현재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페트렌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주체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폭발이 발생한 라잔스키 대로는 크렘린궁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 지점에 있는 모스크바의 중심지입니다. 사건 당시 대시캠, 차량 내 카메라에 촬영된 폭발 영상이 각종 텔레그램 채널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 크유포스트는 해당 영상의 진실성을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이루어진 가장 대담한 표적 공격이라고 이번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 발생 전날인 16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을 지휘한 인물이 키릴로프 중장이라며 형사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키릴로프 중장은 러시아의 방사선 화학 생물학 방호군을 이끌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파괴적인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에 의해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화학물질과 최루가스와 같은 폭동 진압제의 광범위한 사용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사용됐던 독성가스인 클로로피크린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사용한 사례를 지난해 5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차기 일본 주재 대사로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고, 그는 나의 첫 임기 때 포르투갈 주재 미국 대사였고 오리건 대학교를 졸업해 동창회장과 이사회에서 활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투자은행 대표 출신이기도 한 글래스가 대사직에서도 비즈니스 감각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글래스는 언제나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글래스 지명자는 기술 분야 투자 은행을 운영했던 인물입니다. 이어서 MGG 디벨롭먼트 LLC의 창업자로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임대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 기부금을 낸 후원자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포르투갈 주재 대사를 지냈습니다. 일본과의 인연에 관해서는 세 아들 가운데 장남이 일본에 살았었다고 2017년 7월 글래스 지명자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기재됐습니다. 글래스 지명자는 포르투갈 대사 재임 당시 대중국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한창이던 2020년 3월 중국이 팬데믹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포르투갈 현지 신문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4억 달러 규모 비리를 저지른 전직 지방관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들은 17일 네이멍 자치구 후어하오터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당 공작위원회 석이었던 리젠핑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6일 한반도 인근에서 미군 B-52 계열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자위대가 밝혔습니다. 자위대 통합망요 간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의 항공전력들이 이날 한반도 동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 일대와 일본 오키나와 남동부에서 합동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동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한국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음에도 미한 동맹과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동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부재 중에도 미한 동맹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한 동맹은 단순히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No, there will be no diminution in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이 수십 년 전에 어렵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준 것과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em follow peacefully a process that was laid out by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and we are ready to continue to work with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해 한국 정부와 계속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6일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매우 면밀히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위해 함께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e continue to watch events in South Korea very very closely. Significant ally remains a significant ally and alliance.
이어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이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한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동맹이라는 점이며 미국은 이 동맹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 내 권력 공백 상태가 미한 관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한국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윤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이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인데 미한 관계 차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연대를 강조한 미한 동맹에도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발발 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한국이 빠른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이런 가운데 미한 동맹에 흔들림이 없다는 양국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고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일 것이라며 혼란은 이른 시간 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국전쟁에서의 미국 역할도 그렇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큰 도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있다며 한미관계는 혈맹을 넘어 총체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직무 정지와 관련해 미국의 한국과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한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미한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일 뿐만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국민들의 힘을 가장 중시하면서 빠른 민주주의 회복력을 이제 보여준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결국 이제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 이게 이제 트럼프 2기 한미동맹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향후 수개월 동안 한국의 정권 공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와중에 동맹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출범하게 되면 미한 관계가 상당히 유동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한국 내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2017년 1월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 상황이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주의 선도국이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비상계엄 사태로 크게 훼손되면서 미국 내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고 또 미중 갈등 심화와 북러 군사 밀착 등 대형 난제들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 첫 집권했을 땐 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문제를 포함한 외교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속도를 낼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게 될 경우 권력 공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속도감 있게 대북 외교의 틀을 짜고 있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에 자신의 최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지명했고 국가안보 부보좌관엔 트럼프 1기 대북 외교 실무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기용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 분담 등 현안 조율과 일부 동맹관계 조정 등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미북 대화 흐름이 조기에 만들어질 경우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한미관계는 실제로 새롭게 세팅을 좀 하고 조율을 해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됐을 때 한국의 입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들죠.
김 기자, 한국에서의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유지될 동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미 국방부는 한국 내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열기로 한 미한 핵협의그룹 4차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 등을 모두 연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 양국 동맹의 성격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하고 NCG를 통해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구사해온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데다 설령 복귀하더라도 이전처럼 그의 그런 정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한, 러시아와 개별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국의 이번 계엄 사태는 권위주의 세력에 맞선 가치 동맹을 추구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 동맹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한국의 이런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미국과 한국 관계를 벌리기 위해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만일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한국의 국제사회 신뢰도 추락을 주장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외적인 신인도, 한국의 정치적인 안정성에 상당히 불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은 믿음직한 파트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생각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는 별개로 북한은 이미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만큼 지난 2018년 미국 정상외교 당시처럼 한국이 중재자 역할로 개입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음에도 미한 동맹과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이 3국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미한 동맹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한국 내 상황은 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돼 리더십 공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변화의 시기, 혼란의 시기라면서 한 총리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아니지만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during this period of change, some say possibly turmoil, I think Prime Minister Han will do an excellent job.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한국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에 미한 동맹은 잘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유일하게 위험했던 시기는 계엄령이 얼마나 지속될지, 윤 대통령과 군이 탄핵 투표 결과를 존중할지 불분명했던 때라면서 이제 권력 이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맹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생각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면서도 적어도 현 시점에선 한국군과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는 신뢰할 만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때 북한은 훨씬 더 호전적이었고 거의 격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헤쳐나갔다면서 특히 미한 양국이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는 역량엔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한미연합사와 국방부 등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고위급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준비태세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ack in 2017, amid the impeachment for President Park Geun-hye, North Korea was much more belligeren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 강력한 동맹은 한국 내 변화의 시기에 미한일 3국 동맹이 강력하고 탄력적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다면서 이는 예측 불가한 북한에 대해 필요한 억제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미한일 3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전은 이날 BOA에 윤 대통령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지도자로서 미국은 그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미한 동맹과 3국 협력의 후퇴라며 향후 6개월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반도 안정에 또 다른 불안 요소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앤런 선임연구원도 윤 대통령의 후임자가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 3국 간 협력 진전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3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금처럼 한국에서의 변화와 불안정성이 있을 때 그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so important, probably more importan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일 관계 악화는 정말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야당인 민주당이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국가안보 관계, 그리고 강력한 3국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라고 부연했습니다.
I think that would be a terrible mistake, and we would be playing into the hands of North Korea, because indeed they want to see.
여석자는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당분간 임시정부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아닌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대행 체제로는 다음 달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면 한국 정부가 그를 상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 총리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새 미국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 대선일 것이라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큰 정책 변화는 없겠지만 이후 대선 결과 차기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재명 대표의 외교 정책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면서 과거 민주당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덜 적극적이었고 북한과의 외교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미한 안보 관계에 덜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표가 민주당 입장을 따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미한 동맹과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국회에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는 혈맹을 넘어 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려 한다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거나 이 대표가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파국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덜 가까워질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f South Korea tries to take a more balanced pos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at could also lead.
세이머 전 조정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한 안보 동맹을 취소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협력의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유엔은 한국 헌법기관들의 힘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스테판 도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우리는 한국 헌법기관들의 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the vote taken by the parliament. As we'd said before, we were happy to see the restoration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유엔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를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전에도 밝혔듯이 계엄령 선포가 동의를 받지 못하고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지속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도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이 이전에 밝힌 것처럼 계엄령의 해제를 환영하며 향후 평화로운 과정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가 발생하자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EU도 16일 EU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한 한국 국회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 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한국 여행주의보를 갱신하며 우리는 한국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이후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위는 광화문과 안국동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주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대규모 공공집회는 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한국 국회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포함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영국의 국제 전략적 파트너이며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도 탄핵안 가결 직후 밝힌 입장을 통해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4일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한동맹은 철통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함께 우리의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에도 미한 동맹의 기반은 굳건하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근거 없는 비난과 달리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모습이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해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더라도 이를 동맹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조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을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은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 지도부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미국은 핵심 동맹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핵심 이익을 유지할까요?
Yes, there certainly is political turmoil, but what we can really take solace in.
예, 정치적 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우리에겐 강력한 지휘 체계를 가진 강한 양국의 군사 동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국 통합사령부인 한미연합사령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국방부의 대화 상대와 합참 의장, 미군 고위 장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의 군사적 준비태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을 오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워싱턴에 윤석열 정부와는 상종 못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님, 현 시점에서 동맹 관리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요? 미한 동맹 사등태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요?
I think in a time of uncertainty like we saw on the evening of December 3rd, it's not great for
네,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저녁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 지도자들이 매우 가까운 동맹과 소통할 수 없었던 건 좋지 않은 일이죠. 그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며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건 대사관이 맡은 임무입니다. 동맹관계를 관리하는 미국 정부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 골드버그 대사와 대사관 팀 전체는 매분 매시간 긴밀히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정말 놀라웠던 일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정치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 긴밀한 협력 덕분에 외교적으로 안정이 유지됐죠. 그날 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화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무부와 대사관이 한국 정부 관리들과 그렇게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사태가 한국 내 정치적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허위 정보와 관련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시기에 어떤 발언을 하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죠. 심지어 의도적으로 오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제출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는 이 외교 관련 부분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처음에 그런 문구가 포함된 건 다른 야당의 견해를 취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걸까요?
So of course from the US perspective we don't like to see our friends, partners, allies saying things.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와 파트너 동맹이 우리가 매우 중시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걸 원치 않죠. 미한일 3국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이전 행정부에서도 우리가 집중했던 문제입니다. 우리의 두 동맹인 한일 양국을 결집시키면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문구는 미국 정부도 그다지 반기지 않았을 겁니다. 2차 탄핵안의 외교 관련 내용이 빠져서 당면한 국내 정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건 좋은 조치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일이죠. 이번 탄핵은 한국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국내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런 과정을 긍정적으로 여길 겁니다. 그것은 또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움직임의 신호인데요. 다음 단계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을 이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탄핵이 통과되고 대선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죠. 과거의 관행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이끌려면 국내에서의 정치적 이해 득실만 따질 게 아니라 세계에서의 위상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국의 세계적 위상은 미국, 일본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내 문제에서 한국 지도자 전환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봅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미한 양국이 외교적 성공이자 성과로 보는 내용이 첫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걸 어떻게 보세요?
Yeah, so I agree with Henry's assessments, but I would say that by including that
해가드 전 공사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첫 탄핵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건 야당이 외교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실제로 드러낸 것입니다. 야당은 그들의 입장을 관여와 같은 말로 포장하겠지만 실제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죠. 순진하게도 미한동맹을 축소하고 일본과의 삼국협력을 줄이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완화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적대정책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한미동맹이나 삼국협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맹과 상국 협력이 그런 적대 정책을 견제하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탄핵 소추안에서 제거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맹에 대한 지지 성명이 나온 것도 기쁘고요. 하지만 야당에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순진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는 문제입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일본에 집중하는 외교를 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님, 탄핵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이 네 나라에는 어떤 신호가 될까요?
So a good question. I think again, like David said, I think this is shows. So first, you're talking the message that I.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야당 내에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명하다면 그들도 상황을 동일하게 보겠죠. 야당의 일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 점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와 외교 측면 모두에서요. 그들은 아마도 한국의 외교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정책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님, 그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대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을 계속 유지할까요?
So these are a lot of labels and a lot of ways to describe what has yet to come from the new Trump.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그렇듯이요. 트럼프는 이 점을 더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의 핵심 축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건 한국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과 함께 할 때만 작용합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한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에너지 전환 공급망 상하류 등을 위한 첨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물론 차량들을 위한 공장도요. 이것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로 추진됐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함께하는 미국을 위한 겁니다. 구호만 보지 말고 그 구호가 현실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실은 한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동맹관계를 덜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해거드 전 공사님, 그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한국은 새 행정부와 어떻게 조정하고 적응해야 할까요?
There are differences in style and approach. What I've told my South Korean friends and colleagues is that
물론 스타일과 접근법이라는 데는 차이가 있죠. 제가 한국인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말한 것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퇴임 이후 지난 4년간 한미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미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의 양국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한미관계는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뿐 아니라 영화, 상원의원,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말이죠.
해거드 전 공사님, 그런 점에서 현재 정치적 혼란을 겪는 한국에 큰 타격이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I think that is vastly underestimating the 50 million people who are not President Yoon.
그건 윤 대통령 외에 5천만 명의 한국인을 크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모든 한국의 최고 경영자들과 사업가들, 학생들, 예술가들이 왕래하면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 문화, 사람 간의 유대가 우리 두 나라를 계속 묶어줄 걸로 생각합니다.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나 기타 군사 문제 등은 민간 부분이 아닌 정부가 논의해야 하지 않나요?
Oh, of course. Don't get me wrong. It's much better for diplomatic relations if there is
물론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면 외교관계 훨씬 좋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진행시키거나 또는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자국의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더 중요하게는 미한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입니다.
북한이 계엄령에 대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를 파시스트 독재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특수전사령부를 깡패 집단이라고 했고요.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Yeah, I find it really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It is North Korea that is the dictatorship.
예,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북한이야말로 독재 국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은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보호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 군대, 특히 한국 특수부대의 대응은 민주주의와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정은 보호에 집중된 북한과는 다릅니다. 김정은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가 목격한 것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스스로 정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정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재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 헌법은 한국이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있고 그것은 이번 비상계엄 혼란 속에서 입증됐습니다. 반면 북한은 김 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항상 독재 국가로 남을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등불로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대통령 탄핵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한동맹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Yeah, well, first of all, I don't think that South Korea should be ashamed at all for what's happened. Yes, President Yoon made a bad decision, but they should be.
우선 한국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하면 말이죠. 한국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로 선택했고 헌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니체의 말을 바꿔 표현하면 민주주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강해진 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한국과 동맹이란 사실이 진정 자랑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파병 북한 병력 중 일부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합법적인 표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우리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내 전장에서 전투 중 사망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n soldiers who have been killed in action on the battlefield inside Russia.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만약 그들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넘어온다면 이는 러시아 정부의 또 다른 확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하는 것 또한 북한 정권의 확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현지 시각 16일 러시아 쿠르스크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전날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이 포함된 수십 구의 시신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16일 기자들에게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며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고 이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고 이는 그들이 전투작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남서부 접경 지역으로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점령한 뒤 이곳에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약 12,000명의 병력을 보냈으며 이들의 활동이 쿠르스크에 국한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러 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을 멈추기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중국 정부와 나눈 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중국이 그 영향력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는 중국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conversations that we have had with the government of China. Ultimately, China can speak to whether they have appropriately used that influence or not. But I would say.
이어 그러나 나는 러시아가 이번 확전 행위뿐 아니라 그들이 해온 일련의 오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데 있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오늘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과 공동성명도 발표했으며 전례 없는 협력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16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군 고위급 인사 등 개인 9명과 단체 7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십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6일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북한군이 전장의 이선에서 최전선으로 이동해 전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Over the past few days, we have seen these North Korean soldiers move from the second lines on the battlefield to the front lines on the battlefield.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전장에서 손실을 겪고 있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새로운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며 여기에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거리 역량의 사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전투 과정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we have an exact number, but we do believe that they have suffered some significant losses, killed and wounded.
커비 보좌관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들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믿고 있다면서 확실히 수십 명의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막 북한군이 이선에서 최전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는 비교적 새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군의 손실이 상당히 중대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다면 이번 초기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보고 있고 확인하려는 수치들은 북한군에게 있어 결코 사소한 손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러시아 쿠르스크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전날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이 포함된 수십 구의 시신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커비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제재를 거론하면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oday, Biden Harris administration is announcing new sanctions on 9 DPRK North Korean individuals and 7 entities, including banks.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9명의 북한 개인과 은행 해운회사를 포함한 7개 단체에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것은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제재는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사용할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잔인한 전쟁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행위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에 관여한 북한 주요 인사 9명과 북한 및 러시아 회사 7곳을 전격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 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맑습니다. 기온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0도, 안주 영하 11도에서 0도, 남포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수풍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영하 16도에서 영하 5도 분포입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용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고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개성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사리원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계 영하 11도에서 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장진 영하 21도에서 영하 8도, 해산 영하 21도에서 영하 9도, 원산 구름 많겠고 오전 한때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평강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맑거나 구름 많습니다. 청진 하루 종일 맑겠고 영하 9도에서 0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입니다. 삼지연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영하 26도에서 영하 1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2.5m로 오르겠고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2m, 오후에 2.5m를 일겠고 먼바다 1에서 2.5m, 오후에 3m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방사선 화학 생물학 방호군의 총책임자인 이고르 키릴로 부중장과 부관이 17일 오전 모스크바 남동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조사위원회 스베틀라나 페트렌코 대변인은 이날 모스크바의 라잔스키 대로에 있는 주거용 건물 입구 근처에서 전기 스쿠터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졌다고 발표하고 이 폭발로 키릴로프 중장과 부관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출근길에 오르던 중이었던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키릴로프 중장 부관의 신원이 일리아 폴리카포프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위원회 모스크바 지부가 이번 공격에 관해 형사수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페트렌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폭발이 발생한 라잔스키 대로는 크렘린궁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 지점에 있는 모스크바 중심지입니다. 사건 당시 대시캠, 차량 내 카메라에 촬영된 폭발 영상이 각종 텔레그램 채널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 크이우포스트는 해당 영상의 진실성을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번 사건에 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이뤄진 가장 대담한 표적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 발생 전날인 16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우크라이나 전황무기 사용을 지휘한 인물이 키릴로프 중장이라며 형사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키릴로프 중장은 러시아의 방사선 화학 생물학 방호군을 이끌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파괴적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에 의해 지목해왔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화학물질과 최루가스 등의 폭동진압제의 광범위한 사용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사용된 독성가스인 클로로피크린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사용한 사례를 지난해 5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키릴로프 중장은 또한 러시아 내에서 전쟁 지지 여론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인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데도 능숙한 전문가로 평가받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 우크라이나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유족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사건이 붕괴 중인 키예프 정권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반데라이트 나치들은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아울러 이번 테러 공격은 반데라파 정권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차기 일본 주재 대사로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고 그는 나의 첫 임기 때 포르투갈 주재 미국 대사였고 오리건 대학교를 졸업해 동창회장과 이사회에서 활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투자은행 대표 출신이기도 한 글래스가 대사직에서도 비즈니스 감각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글래스는 언제나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래스 지명자는 기술 분야의 투자은행을 운영해왔었습니다. 이어서 MGG 디벨롭먼트 LLC의 창업자로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임대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 기부금을 낸 후원자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포르투갈 주재 대사를 지냈습니다. 일본과의 인연에 관해서는 세 아들 가운데 장남이 일본에 살았다고 2017년 7월 글래스 지명자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기재됐습니다. 글래스 지명자는 포르투갈 대사 재임 당시 대중국 강경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3월 중국이 팬데믹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포르투갈 현지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4억 달러 규모 비리를 저지른 전직 지방관리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17일 네이멍 자치구 후어하우터의 경제기술개발구의 당 공작위원회 서기였던 리젠핑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6일 한반도 인근에서 미군 B-52 계열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자위대가 밝혔습니다. 자위대 통합망요 간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양국의 항공전력들이 이날 한반도 동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 일대와 일본 오키나와 남동부 등지 일대에서 합동 비행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